교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로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훈련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건하며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보리에서 피를 흘려 우리 위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고넬로 가정에 임한 구원의 사적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사도행전 9장 10장 9절로 23절 가운데서 고넬로와 베드로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고넬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기도를 드렸고 베드로는 남쪽으로 32마일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도시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시간을 달리하고 공간을 달리해서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땅 위에 있는 알지 못하는 두 사람 고넬로와 베드로를 연결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신비한 사건을 일어나게 하며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넬로와 베드로가 연결되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본문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넬로 가정에 임한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열려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이방인에게 가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교제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고넬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상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예언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방 세계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로 가정에 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고넬로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는 고넬로 가정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먼저 그 가정이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다렸다고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난 다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여 준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자기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자기가 보낸 종들과 또 베드로가 함께 온 여러 일행이 고넬로의 집에 이르를 때까지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32마일인데 요즘 같으면 속도 위반하면은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이틀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나흘이 걸렸는데 나흘이 걸려서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고넬로와 자기 아내와 두 사람 정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고넬로의 가정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일가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을 다 모아 기다렸다고 했으니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더니 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더니 라는 말보다는 기대하고 있더니 라는 말입니다. expect 라는 말로 사용을 했고 또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확하게 뭐 60마일로 가면은 30분 걸리겠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시간이면 오겠다 기다리겠지만은 그 당시에 걸어서 쉬어가면서 오는 경우에 하루가 걸릴런지 이틀 3일이 걸릴런지 모르기 때문에 고넬로는 미리부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적어도 하루 이틀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언제 도착할런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기대를 가지고 마음에 부푼 기대를 가지고 과연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니로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올 때도 이런 expectation,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참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토요일날 주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를 가지고 내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를 함께 드리고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고넬로는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를 보니까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런데 고넬로는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나 이 유대인의 풍속으로 볼 때에 종이 주인이 들어오면 혹은 신하가 임금님이 들어오면 꿇어 엎드려 절하는 방법인데 사실 고넬로라는 사람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신분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넬로는 대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상당한 권세와 세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런 학벌도 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무명의 어부였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는 꿇어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고넬로의 마음이 얼마나 겸허했던가 얼마나 겸손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주를 달아 말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그때의 그 고넬로가 베드로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넬로가 베드로의 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로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계시를 하시되 물론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과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시지만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넬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무명의 일개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베드로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기 때문에 물론 매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가정의 아이를 통해서 몇 살 안 되는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은 성도가 성도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을 전달하는 자,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님들, 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고넬로의 아름다운 태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아름다운 태도, 고넬로 가정의 진실과 겸허한 자세와 신실한 태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과연 고넬로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서 43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오늘 저도 읽었습니다마는 한 5분이면 아마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한데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적어도 1시간, 2시간, 여러 시간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전했을 것인데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여러 가지 말씀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오늘 기록해 놓은 내용이 36절에서 4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 가이사라의 이 고넬로도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났던 한 무명의 청년으로 무모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가 3년 동안 지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 고넬로에게 증거하게 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지만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은 다만 나사렛 한 청년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들도 다 들었을 터인데 37절에 보면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이 예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에 우리는 그의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알았습니다. 나사렛 청년인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느냐,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5,000명을 먹였느냐, 나사렛 예수의 입에서 그는 학벌도 없고 학위도 없고 지위도 없는 분인데 어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마 주전 한 2000년경부터는 문자가 있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더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부터 기록된 문헌이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기록된 문헌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누가 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었느냐? 깊고 오묘한 이 진리를 누가 할 수가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물부터 예수님이 죽는 것을 내가 보았고 부활한 것을 내가 보았다. 39절에는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죽는 것 보았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언제 보았다고 여기 말하는 거 하니까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오 오직 택하신 증인 즉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디베리아 바다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루는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아침에 물가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를 저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애들아,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은 지금까지 너희 방법대로는 실패했지만 내 방법대로 내 말에 순종하라.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순종하고 배의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그물에 잡혀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다 고함을 지르면서 옷을 벗어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에서 배에서 뛰어 물로 내려왔던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한 바위 위에서 숯불을 피워 생선을 거기다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던 바로 그 사건을 베드로가 가르쳐서 고넬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갈릴리에 갔을 때 베드로가 바위 위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주님과 잡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던 그 기념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시면 그 바위가 과연 예수님 그 당시의 바위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러 증거로 보아서 그곳이다라고 증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큰 바위가 강단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마는 바로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나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증거는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며 이분을 믿는 자에게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는지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건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역사는 미완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장면이 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말씀을 듣는 고넬로 온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 온 가족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말은 이 고넬로의 가정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온 식구들이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과연 그렇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임해서 증거할 때에 온 가정이 그걸 믿고 여기 보니까 다 방언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성령이 맺다 그렇게 기록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인데 어떻게 높였는지 우리가 감이 안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and 그리고 고넬로의 온 가족들이 they praised God, praising God.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이 고넬로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다. 즉 불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은 믿지만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 부활절과 다음 성탄절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성령 세례의 확신이 있으시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물론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결혼식을 안 하고도 부부로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 출발하는 게 그 더 공중 앞에서 아름다운 것처럼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칙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더 합당한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넬로 가정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넬로의 집안에 큰 우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가이사라가 지중해 연안에 이번에 가보니까 가이사라 그 바다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그 바다로 인도해서 그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임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세례를 주고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넬로 가정의 구원입니다. 그 이후에 고넬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컨대 고넬로는 기쁨이 충만해서 아마도 자기 대대 모든 병력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했을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두 고넬로와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고넬로를 통해서는 고넬로와 같은 그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자세와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라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을 다 모아서 복음을 듣는 태도와 또 베드로 사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본 예수님을 자기가 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걸로 끝났으면은 무산되었을 텐데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넬로와 같은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고 베드로와 같은 정확한 복음 증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넬로 가정에 임한 놀라운 구원 사건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